네,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네.
오직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시간입니다.
맞아요.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바탕으로 삼을 내용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한 사랑은 잘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이죠.
아, 사랑은 잘한다.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하네요.
그렇죠. 이 설교 말씀이 던지는 아주 무거운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유지되는 어떤 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체라는 거죠.
와, 생명체요.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렌즈 삼아서 도대체 왜 우리의 인간관계나 가정이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이기적인 껍질을 깨고 진짜 성숙한 언약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설교 말씀에서 가장 먼저 짚어주는 게 바로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에요. 돌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시든다. 이 엔트로피의 원리 말이죠.
아, 엔트로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새 자동차를 사거나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네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유지하려고 막 치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행거리에 맞춰서 엔진 오일도 갈고.
그렇죠. 지붕에 비가 새면 당장 수리도 해야 하고요.
맞아요. 이런 물리적인 대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된다는 걸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 기꺼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정비소에 차 맡기면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계는 돌보지 않으면 망가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상,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가족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갑자기 그 유지보수의 논리가 증발해 버려요.
맞아요.
한번 맺어진 관계는 마치 자동주행 모드를 딱 켜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영원히 굴러갈 거라고 덜컥 믿어버리거든요.
그게 참 기이한 모순이죠. 아름다운 꽃도 며칠 물안 주면 시들고, 동네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갈아 넣어야죠.
네, 가족 관계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설교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1장 10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파괴하는 데 거대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관계를 세우는 데에도 헌신적인 대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관계가 약간 잡초가 자라는 정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정원이요?
네. 예쁜 장미를 심어두고 그냥 방치하면 그 장미가 그대로 예쁘게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새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장미를 다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잡초는 안 심어도 알아서 자라니까요.
그니까요. 우리가 집이나 차에는 유지보수가 필수라는 걸 알면서 왜 유독 가족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할까요?
흥미롭게도요, 그게 도덕적으로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우리 뇌의 에너지 효율 시스템, 생물학적인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구조랑 관련이 있다고요?
뇌가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꺼버립니다.
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일종의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소홀해지는 게 단순히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절전 모드가 켜진 결과라는 건가요?
네, 생물학적 디폴트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낯선 사람들 만날 때는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풀가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긴장하죠.
그러다가 집에 와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스위치를 팍 내려버리는 겁니다.
와, 밖에서는 그렇게 싹싹한 호인인데 집에서는 무뚝뚝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관계를 위한 수고나 헌신은 에너지가 남을 때 가끔 던져주는 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정원이 존재하려면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이요?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주로 다 흩어져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체되죠.
야, 우리가 참 생물학적으로도 게을러지기 쉬운 존재인데, 사실 현대사회는 그 게으름에 기름을 막 들이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을 볼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방치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설교 말씀에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구조로 해석을 했죠. 설교 말씀은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주함, 그리고 물질주의를 지목합니다.
분주함. 너무 바빠요, 다들.
네. 여기서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섬뜩한 메커니즘, 바로 자기 착취를 언급합니다.
자기 착취요?
예전에는 주인이 노예를 착취했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착취하는 거죠.
아, 할 수 있다, 긍정, 이런 이름표를 달고 막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남들만큼 벌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러면서요.
네, 그 물질주의적인 욕망 때문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일과 성취에 다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게끔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버리는 거죠.
정원을 돌볼 여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철저한 고립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약간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솔직히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일하는 부모님들이 다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오히려 내 사랑하는 가족 먹여 살리고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는 진짜 눈물겨운 헌신일 때가 더 많거든요.
네네.
이 치열한 사랑의 표현이랑 가정을 파괴한다는 그 자기 착취 사이의 경계를 우리가 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와, 그거 정말 수많은 가장들, 부모님들이 매일 겪는 뼈아픈 딜레마죠. 설교 말씀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어느 순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의 존재 그 자체와 교감하려고 돈을 버는 거였는데
그렇죠.
같이 잘 살려고 어느새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무언가를 소유하게 해주는 행위만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심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 존재와의 교감을 소유로 대체해버린다. 아, 그래서 그 월터 브루그먼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책이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게 그냥 일요일에 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세상의 그 거대한 시스템을 향해서 나는 이제 더 소유하려는 끝없는 경주를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아주 적극적인 저항이라는 거죠.
아, 저항이다.
남들 다 가는 학원 포기하고 돈 좀 덜 벌더라도 당장 오늘 저녁 내 배우자와 아이 눈을 맞추는 시간에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회복도 안 되니까요.
아, 멈춤 자체가 세상의 압도적인 속도에 대한 거센 저항이다. 이 말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네.
근데요, 우리가 막 분주함에 저항해서 기적적으로 저녁 시간을 확보했다고 쳐보죠. 핸드폰 끄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마주 앉았죠.
그럼 막 저절로 사랑이 샘솟고 갈등이 풀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붙어있다가 더 크게 싸우는 집도 엄청 많아요.
아하, 맞습니다. 시간만 확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할 거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두 번째 단제로 영적 성숙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네, 사랑을 하려면 대단한 이벤트를 기획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린아이를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를 말하는 걸까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보면 오직 자기 욕구만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막 졸리면 상황 안 보고 그냥 울어버리죠.
네. 근데 몸은 어른이고 결혼도 했는데 내면은 여전히 이 이기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아니라 내 피곤함, 내 감정에만 갇혀 있는 거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마인드가 딱 떠올라요.
소비자 마인드요?
네,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 철저하게 가성비 따지잖아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줄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는 가장 내밀한 관계에서도 이 마인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도요?
네, 배우자가 내 행복을 안 채워주면 약간 불량품 취급하고 상대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설교 말씀에서도 요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이유가 타인을 위한 희생보다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 마인드가 침투하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거든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면 당장 환불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니까요.
아, 거래.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가려면 이 거래의 논리를 완전히 부숴야 합니다.
아,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도구하는 걸 버린다. 오, 이건 마치 한 권의 책을 같이 쓰는 공동저자가 되는 과정 같기도 해요.
오, 공동저자요?
네, 혼자 쓸 때는 내 맘대로 쓰면 되는데 같이 쓰면 상대방 문체도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기획한 진짜 완벽한 챕터도 상대방 이야기를 위해서 싹 드러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와, 엄청난 조율과 희생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지난한 희생의 과정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체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나를 맞춰가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게 뼈를 깎는 고통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원고가 난도질당하는 기분일 텐데.
네, 근데 설교 말씀이 강조하는 신비로운 역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를 빛나게 하려고 나를 희생하고 섬길 때 상실감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상대를 통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기쁨이 우리 내면을 압도적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기쁨. 상대를 행복하게 했더니 그 행복이 거울처럼 반사돼서 결국 내가 충만해진다. 진짜 기적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상대를 위해 내 원고를 뜯어 고치는 공동저자가 되겠다 다짐을 해도요.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또 이기적인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변덕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뭘까요?
그 토대의 이름이 바로 언약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언약과 기다림.
설교 말씀에서 야곱 이야기를 끌어오시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며칠처럼 버텼습니다.
네, 대단하죠.
사랑은 즉각적으로 내 권리를 보상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변화할 때까지 묵묵히 견뎌주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틀이 언약입니다.
아, 언약과 기다림.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숨이 턱 막힙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철저한 조건부 계약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영소증 드림이죠.
이런 계산에 푹 젖어있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막 억울하고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절망스러울 때 마음속 계약서를 확 찢어버리고 조건 없는 언약으로 태도를 전환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참다가 결국 폭발하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통해 경고하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신앙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 신앙이요?
언약은 상대방이 잘해주냐 아니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내 이기심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만 나옵니다.
아, 배우자나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먼저 그 갚을 길 없는 일방적인 언약,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내 가족을 기다려줄 여백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아주 거대한 그림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거대한 그림이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이 땅의 큰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은 그냥 우리끼리 웰빙하는 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핵심 기둥이 바로 교회 그리고 가정이라는 거죠.
와, 가정이 교회에 필적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신앙으로 가족을 섬기는 건 단순한 도덕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아주 위대한 영적 사역인 거죠.
아,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의 밀도가 엄청난데요. 사랑하는 김 장로님 그리고 유 장로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이 묵직한 설교 말씀의 여정을 잠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사랑은 알아서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절전 모드를 깨워가며 억지로라도 돌봐야 하는 생명체라는 걸 배웠고요. 분주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안식이라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상대를 내 행복의 도구로 계산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는 공동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나눴죠.
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상업적인 계약을 찢어버리고 십자가 신앙에 기반한 조건 없는 언약, 그 기다림뿐이라는 놀라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사명이네요.
네, 가족 여러분,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종종 가족끼리 날카로운 말이 오가거나 다투면 아, 우리 가족 사랑에 무슨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겼나 하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 사랑이 다 완성된 매끈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껍질을 깨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나야 하는 생명체라면 어떨까요?
생명체가 자랄 때는 그 껍질이 찢어지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가족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마찰들, 때로는 상처받고 억울해서 밤잠 설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사랑에 식었다는 절망의 증거가 아닐 겁니다.
아,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입고 있던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허물을 확 벗어버리고 더 크고 성숙한 언약의 관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 꼭 필요한 영양분은 아닐까요?
갈등과 서운함조차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분이다. 와, 시각이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다음번에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계약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품어내는 공동 저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의 그 고단하지만 찬란한 일상 속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